2014년 4월 27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세례요한의 삶과 사명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하였습니다. 또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가 이제 수련회였습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두 차례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매번 수련회 갈 때마다 참 많은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뭐 개인적으로도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또 언제 이렇게 변화되게 된 그 계기가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수련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수련회 때만 특별하게 일하시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형식에 무슨 뭐 마법 같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목적을 놓쳐버린 채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형식들을 지나치게 주목하고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으로 와가지고 이제 LA 쪽에 있는 어떤 한인 교회를 잠시 다녔는데요. 그 교회도 어떤 영성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마다 이게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어떤 영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참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을 또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또 지나치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 갔다 오지 않으면은 이건 성도도 아닌 겁니다. 그 교회 교인도 아닌 거고 은혜도 모르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어떤 좀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는 이게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우려감을 가졌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어떤 의지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또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또 지나치게 가버리게 되면요 수동적인 크리스찬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구두수선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막 선교에 대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면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여러 목회자가 있는 곳에서 그 마음에 있는 막 열정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이가 많으신 지긋한 그런 사역자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자리에 앉게, 그 좀 흥분하지 마시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네의 도움 필요 없이 알아서 하실 것이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있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청해 주시는 거죠. 반대로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지극정성을 드려야지만이 우리 예전에 조상님들이 정한수 떠다놓고 계속 빌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뭔가 좀 감동하시고 뭔가 일해주지 않으실까, 축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나친 어떤 극단이죠.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고 수단입니다. 이것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 진리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도 아니고 또 가고 싶어 하는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지에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은요, 성경에 보니까 또한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인격이래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아니라 내가 곧 길 그 자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요,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하고자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기 박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데어리 퀸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막 오버타임 해가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달 지난 다음에 박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돈이 든 봉투를 이렇게 냄비시키면서 아, 목사님, 뭐 이제 뭐 제 마음입니다. 뭐 얼마 안 되지만 넣어두시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와우! 놀랍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저, 집사님, 장난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통을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드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굉장히 많이 사모합니다. 예, 농담인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링컨시리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하면요. 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셔가지고 농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이제 막 아이스크림 타가지고 오실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농담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참 너무 많이 주시고요. 오늘 새벽에도 막 비가 막 갑자기 억수같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 오실 때 괜찮으시려나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듭니다.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공짜라는 거죠. 거저 받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그런 본문이 있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무 조건이 없을 때, 또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이런 은혜의 마음과 생각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소유하게 되고 내 자신을 포함한 주변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고 막 감격이 있고 기쁘고 했을 때는 그 막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막 이 찬양만 나오고 그 고백만 되풀이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또 목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아, 나같이 잘난 사람 픽업하신 하나님의 안목은 참 놀라와.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은혜 의식이 줄어들 때 오는 현상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여기서 또 그쳐버리면은 역시 또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또 다른 균형은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요, 마땅히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막 무거운 짐이나 속박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기쁨의 반응이 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거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격 없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약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식도 부족해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인데 꼭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된 것처럼, 또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막 은혜를 받아 누리고 막 감격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수많은 부조리와 문제들 가운데 충격적이었던 한 가지가 있죠. 여객선 세월호를 소유하고 운영했던 회사인 그 청해진 해운이 예전에 그 한강 유람선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십수명이 죽었던 그 세모라는 회사의 후신이라고 합니다. 또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실소유주인 유병헌 씨가 이단인 구원파 교주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연결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이렇게 막 뿌리 캐면 줄줄이 나오듯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뭡니까? 어떤 이단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구원의 어떤 확신이라는 것, 이건 이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굉장히 파고듭니다. 그리고 일단 구원 받았으면은 그 이후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말씀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더 이상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교주처럼 모시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만 들으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오류죠. 구원에 대해서 막 강조합니다만은, 그래서 구원파라고 합니다만은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어떤 뭐 생각적인, 마음적인 것을 굉장히 파고들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 받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요. 내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 이것만 하면서 삶의 열매는 없고 오히려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다는 것은요, 구원 받지 못한 것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들만이 이번 참사의 이유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체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와 그 불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구원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부조리함과 불의함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자들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일들입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 가운데는 이런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막 높아져 있는 그런 잘못된 권위와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건너갈 수 없도록 갈라져 있는 그런 관계와 상태의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굽어 있는 것들은 곱게 되어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요. 요단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 세례는요. 흐르는 물에서 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에서 했죠. 요단강 같은 데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물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물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다는 거죠. 물에 들어가서 죽은 나의 그 죄된 모습들이 물과 함께 흘러져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나의 옛 자아와 죄된 모습은 물과 함께, 죽음과 함께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그들이 세례받았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노예 백성이었는데요. 반대쪽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세례받고 회개하러 온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한 대상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종교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소위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을 일컬을 때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사람들인데 왜 항상 예수님과 세례 요한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까?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성경 지식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 사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마음과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속으로 말하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구원파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조상인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저자들이 문제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져 갔다는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상황에 바꾸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이 더 깊고 성숙한 사람들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은혜의식에 겨워가지고 늘 눈물로 감격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생활, 종교 활동에만 익숙한 사람들,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있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있지만 내가 먼저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종교 노름이 되어버리고 기득권 다툼이 되어버리고 전통이나 사람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본뜻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참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참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걸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원래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뭐라고 쏘아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원래 좀 강하고 직설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나 무인격으로 사람을 대하며 의분에 차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내 성격이고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내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나의 죄된 습관 하나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헛되게 돌아가셨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비추고 때론 아프고 때론 자존심 상하더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우리말의 한자 뜻이 무엇입니까?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 아니겠습니까?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메타노에오는요, 아는 것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생각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렇게 불쌍해 보입니다. 야,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저러셔야 됐나. 저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못 박히시는 그 손을 내미시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보면요. 부모님도 불쌍해 보이고 자녀도 불쌍해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게 불쌍해 보입니다. 보는 것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요.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 아파하는 것, 미안해하는 것 그런 건 좀 잘 아는데 거기서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회개를 테슈바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테슈바의 네 가지 단계는요. 첫 번째는 후회하고, 그 다음에는 중단하고, 그 다음에는 자백하고, 마지막에는 결단하는 이 네 가지 단계가 완성되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온전한 회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회를 하죠.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아,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다른 선장이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적어도 누구누구와는 다릅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나를 정죄합니까? 이런 변명이 아닙니다. 혹은 죄책감을 가지는 것도 후회가 아닙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도 후회가 아닙니다. 죄책감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부정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수치와 죄책감을 다 짊어지셨다고 했는데 그거 꽁꽁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하나님 말씀과 지금 내 상태 가운데 거기 미치지 못하는 그 풍성함과 온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내 상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후회입니다. 그리고 중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막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때리고 나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죠.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구타를 멈추지 않는다면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후회일 뿐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거래한다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거나 후회는 하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도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가서는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저렇게 나한테 험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이런이런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아무리 변명해봐야 하나님께서 그 변명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은 죄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핑계대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런 이유와 환경이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없으면요,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단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내가 아무리 후회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금 반복하지 않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해오던 것을 멈췄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거기까지 갔을 때가 온전한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훔쳤습니다. 후회하고 그것을 멈춥니다. 물건의 주인에게 가서 배상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 배고픈 상황, 또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금 손이 간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17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를 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아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후회하고 용서를 빌고 멈추고 다시금 반복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마땅히 해야 했지만 하지 않는 것,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했던 것을 멈추는 것뿐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죠.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면서요. 김 집사가 가는 천국 나 안 간다는 겁니다. 아, 거기 가서 봐야 돼? 안 간대요. 참 이것도 이상한 멘탈리티긴 한데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죠?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용서하라는 것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있습니까? 용서 어떻게 하는 거죠? 모르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안 하고 싶은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포지션이든 권력이든 영향력이든 그것을 올바른 목적, 그 합당한 목적을 위해 쓰는 겁니다. 의사면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수를 베푸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겠죠. 세리는 원래 정한 세보다 더 많이 받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면서요. 군사들은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막 학대하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면서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심지어 내가 그냥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막 너무 비난이 난무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것에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떤 목사님이 침묵하라고 했다고 또 그것 가지고 또 막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다. 아니, 불의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야지 침묵하라고 하면 어떡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불의한 비겁한 침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다시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정한 회개를 하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 그 곳곳에서 내가 교사든 부모든 아니면 내가 선박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든 정부기관에 있는 관료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다면 이런 일이 없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잡아, 그러니까 마치 correct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막 핏대를 높이죠. 근데 실제로 이 바로잡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rothers, if someone is caught in a sin, you who are spiritual should restore him gently. 바로잡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Restore,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 용서하는 것, 거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사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e overtaken in any trespass.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신령한 너희, 누굽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막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그 해답으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영화 레미제라블이 작년이었나요? 나왔습니다. 그 장발장이 그 주교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내가 훔쳐갔는데 오히려 내가 줬다고 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장발장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주교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콜럼 윌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원래 영화가 있기 전에 뮤지컬이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영국에서 했던 그 뮤지컬이 엄청난 그런 흥행을 했었는데요. 그 뮤지컬에서 장발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화에서는요, 주교로 등장합니다. 주교로 나와서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건네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내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장발장이었던 사람은요, 내가 주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고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집어냄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사순절 마지막 우리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우리 또 교회 그 철치 캘린더에서 중요한 게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또 이제 곧 다가오게 되어지는데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월절로부터 순이라고 하는 것이 10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50일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달려 돌아가신 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요, 아무 의미 없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굉장히 honor 합니다. 다른 날 돌아가실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린 양으로. 그리고는 굳이 성령 강림 주일 펜타코스트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우리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제 한 40일 남았습니다. 이 40일 동안 저희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무슨 이벤트를 하고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런 물로 받는 그 세례를 하면서 회개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세례 요한의 물 세례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요, 이 성령의 세례 또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40일들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피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나머지 사도행전을 또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살피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마커스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한 주 그리고 한 평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있습니다.